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세 인물을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 두 번째 나다나엘, 세 번째 예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이렇게 보시면은 따라오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주보 밑에 보면은 순서가 나옵니다. 빌립에게 대해서는 보실 말씀이요, 와서 보시오 라고 한 말이 화두가 되겠고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그 말이 화두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에게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각각 오늘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빌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요, 아마 전혀 예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나를, 나에게 어떤 빌립 같은 사람들이 왜 그래 안달이 나가지고야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는 관계도 없는데 교회 가서 만나보자고 이끌어주고 달래고 으르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빌립녀, 빌립남 그런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저희 교회는 오씨로 시작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24시간 그분의 마음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걸 볼 때에 정말 저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보게 됩니다. 이제는 또요, 내가요, 여러분이 빌립의 마음이 되어서, 빌립의 입장이 되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착해 빠져가지고 이용만 당하는 저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게 자꾸만 마음에 씌어지고 눈에 밟혀집니다. 저 사람이 예수만 만나면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링크가 딱 되어서 마치 의자에 다리가 빠진 의자를 그걸 앉아보려고 애쓰는데 딱 들어가면은 평안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 1도 없는데 오지랖도 넓게 온갖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왜 그렇게 애가 씌워질까? 주님이 빌립을 이렇게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안다 설명할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것은요, 그 빌립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려지고 어떤 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씌어지는 것은 그게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또 그런 분들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그런 분들을 보내셨구나. 우리는 예수의 임재를 그렇게 압니다. 그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리라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요, 나다니엘의 반응이 이렇게 주님께서 좋게 표현해서 너는 참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주 무 자르듯이 그래도 빌립이 와서 뭐라고 설명하면서 옆에 인맥을 말하면서 우리 같은 동네 사람 아니냐 말했는데 고작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구원자, 씨알도 안 맥히는, 말도 안 되는 그 동네에서 뭐? 그 지방에서, 그 고향에서, 그쪽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그 학교에서 아무튼 편견을 가지고 딱 정해지면은 안 바꿔요.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을 때 그냥 지나갔겠지만은 안드레, 베드로, 그 빌립, 또 여기 나오는 이 사람까지요. 나엘까지 전부 같은 고향 사람, 벳세다라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 것은 거기에 표현만 다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인데, 같은 학교 다녔는데, 뭐, 같이 이민 생활했는데, 같이 아파트 살았는데, 아무튼 뭐라고 말을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빈말하겠냐. 안면을 봐서라도, 와서, 한번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우리, 커스터머 할 때, Come and see. 한 번만 맛보시라니까요. 한 번만 와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라니까 Come and see. 한번 와서 보시오. 빌립의 할 일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찾을 때까지 와서 보시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에 밟히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라도요, 또는 그를 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고요. 팔이 끊어지면은 없으면 장애인으로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만큼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익숙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슬픈 익숙이 아닙니까? 그게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와서 보시오.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그걸 놓고 마음에 두고, 기회가 될 때에 무례하고 윽박지르고 억압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맛보아서 좋으니까, 자기도 맛보고 안 좋은 걸 먹이려고 하면은 그거는 못된 신부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자기가 맛보고 좋으면은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맛보고 보니까, 어떤 맛집에 가서 맛보고 보니까, 아, 그것을 같이 저 사람이 와서 맛보기 전까지는 내 맛보는 게 완성이 안 돼.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지. 이걸 같이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거는요. 또 여러분이 나다나엘 같은 입장이면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냥 안면을 봐서라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바다를 봤다고 바다를 아는 거 아니듯이요, 교회에 왔다고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그냥 왔다가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쫙 풀어줘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내 안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한 것처럼 너는 참 솔직 담백하구나. 너는 참 거침이 없구나. 너는 참 진실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참 경솔하다.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생각만 가지면 그대로 그냥 딱 하면 그걸 장점으로 아느냐. 결국은 사람의 단점이라는 것은 장점이 지나치면 단점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은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단점을 고친다고 막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일날 우리 말씀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인생에 막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참말로 맞다.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가운데 칭찬할 거 하나 찾으려고 노력해서 해준 것처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때예요. 마치 바다를 만나면은 구경하는 것과 만나면은 몸이 물에 젖듯이요. 예수를 구경꾼으로 보는 것과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아는 남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 아는 뚜렷한 흔적 좌치 그런 이렇게 영향 그 맛을 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압니다.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가 인지한 흔적입니다.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가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나다니엘이 눈이 번쩍 띄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How do you know me? 라고 말해요. 그 말은요, 그동안까지 나다나엘에 대해서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할까라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너는 거짓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해줄 때 칭찬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또는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그러면 대화하다가 음식 먹다가 그게 담소하다가 산책하다가 뭐가 어찌 되는지 그 경우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나에게 대해서요, 아하 라고 내가 딱 보여지는 것, 그게 마치 거울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때까지 하나님을 떼어놨어요. 다른 모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너는 이 모습이야. 친구들이 말한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요. 그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그게 또 내 모습인 줄 알고요. 돈이 따라갔고 명예가 따라갔고 쾌락이 따라갔고 인정이 따라갔고 그거로 우상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게 제가 미운 오리새끼 설명할 때에 미운 오리새끼가 왜 그렇게 슬펐나? 왜냐하면 오리처럼 살려고 했으니까. 미운 오리새끼에게 행복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자기는 백조였구나. 그걸 언제 알았나? 백조들 사이에 가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백조들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왜 저 백조들이 오리들도 나를 쪼아서 죽였는데 더 잘난 저 멋있는 저 백조들은 나를 벌써 죽이더라도 죽일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에 백조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 보인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게 자기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어. 그러면은 언제부터 백조가 되었습니까? 그때 보는 그 순간부터 백조로 변신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변태라고 그럽니다. 변태오리예요. 그거는 절대로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흉내 내도 안 되고 그거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와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있는 모습, 좋은 모습부터 나쁜 모습까지 이해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아하, 그게 예수가 찾아온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 사정을 알게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밑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사정을 어떻게 내 형편을 그렇게 맞추어서 아시나, 나만 아는 건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만 알던 자기 사정을, 내 그 실상을, 형편을, 그것을 나 혼자서 감추고 나 혼자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분이 아시는구나 설명이 되는 거. 하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체고요. 실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모든 살아왔던 환경의 실상입니다. 실체와 실상이 설명이 되는 순간 이제 통하고 이제 의미가 나와요.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힘든 것은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마음에 참 공감이 있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 피곤한 거는 노동하고 저녁에 자면은 잠 잘 잡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는 게 그게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머리가 힘들어요. 고통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생이라고 그럽니다. 더 심하면 그저 앞에다 생자 붙여서 생고생이라 그러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고통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고통에 의미가 있으면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고난이라 그럽니다. 고난을 거쳐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고 포용이 있고요. 성숙이 있고요. 고생으로 가지고 간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남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기 살기 하고 있는데 남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보고 여유를 가져라, 삶의 뭐를 가져라 한만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 대해서 고백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가 아는 종교적인 언어로 최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배려 역사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늦게 돼서 그래도 조금만 참을성 가지시고요. 제가 툭툭 던지고 가겠습니다. 요거 안 하면은 여러분 붕 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딱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기분이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용서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약간 욱하는 거가 약간 짜증이 제 수준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뭔가 탁 올라오신 것 같아요. 하는 말은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고맙다. 그런데 바닷물이 바다가 아니듯이 내 좁은 경험으로 그거 잠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잠깐 봤다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원대한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 그 기초가 근거가 허접하고 빈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경험과 네 생각과 네 지식이 다가 아니다. 결론은 맞지만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근거가 간장 종재기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는 것처럼 그것을 바다라고 보는 것처럼 네 고백은 나를 향한 물줄기의 시작에 불과하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가 아닌 것처럼 흘러가자 흘러가자 모든 물줄기가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흐르듯이 이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서요 딱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는데 예수 많이 믿고 교회 생활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 바라보는데 인격적으로 주변의 열매가 존경이 안 가요. 누가 하는 말대로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럴 것이지 라고 하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차 뒤에 범퍼 스티가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으시오 해놓고 나서는 빨간불 하면서 확확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그 순간 고속도로 다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전도문을 막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하지를 말든지.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자기 안에 넣어버렸어요. 자기 안에. 예수를 사시미 회칼로 치듯이 다 쳐가지고요. 부산식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라고 갖다 놓으니까 괴물이고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그 신앙의 고백의 근거를 너에게 시작은 하되 그 다음에 나에게로 갖고 와야 된다. 예수 나에게로 갖고 와야 된다.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이것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도 저기 그 제가 창세기에 보시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이 깨어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구나라는 야곱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 너만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부터 역사하신 역사의 시작의 완성이야. 근데 그 완성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못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옆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더라라는 것이 호흡의 생명의 숨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니까 버렸어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한 번도 끊어져 버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우리가 부모라도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이거는 정말로 힘들고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관계가 아버지가 처절하게 있을 때 그것을 끊어버릴 때에 정말로 끊어버린 거가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호흡을 불어넣어 숨이라는 말과 영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숨이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어 가셨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버렸는데 영을 거두어 갈 정도로 버렸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손을 놓지를 않으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지나고 성령 강림 때에 성령께서 주의 몸 되신 교회로 강한 회리바람처럼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역사하는 것이 그 숨을 거두셔서 올라갔던 영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교회의 몸으로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네 정도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너를 벗어나서 너가 아니고 나다.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여기에 이것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압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죽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요. 내가 마치 고무공을 물 밑에 집어넣으면 암만 오래 집어넣어도 좀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나와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이 자리 이 예배 시간까지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서가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자리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죽인 것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움직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죽으시고 살으셔서 오늘 예배 드린다는 이 현장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하늘문을 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저는 이 도전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숨 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욕하고 싶고 막 나올 때에요. 욕 다 하십시오.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하십시오. 속상한 거 하나님께 하십시오. 있는 대로 다 퍼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만 해보십시오. 그때에 어떻게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인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포장해서 하는 이런 가식적인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얼마나 옆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